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마지막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수천 명의 군중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빈약한 설교자가 단에 섰을지라도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축복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 가장 어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에 깊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고 그 진리가 살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하는 진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두 소경이 주님을 따르며 소리를 높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그러한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이 소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자신들의 불치병, 그 당시 이 소경들은 불치병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그뿐만 아니라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들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장면을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눈은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들은 가장 먼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을 죄 가운데서 건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첫 번째 그 약속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첫 아담은 사단의 시험 앞에서 실패하여 넘어졌고 또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그 문을 열어놓는 비극적인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단을 정복하실 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거두실 분인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내가 사단을 정복할 인류의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하는 양상을 띠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 분명해졌는데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발전됩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 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이 소경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경들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이후에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들과 또 그 기적의 당사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소문을 온 유대에 퍼뜨렸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 소경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시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청각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는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곰곰이 들었을 것입니다. 9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눈으로 친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와 같은 복된 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라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복된 귀를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탁월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능가하는 축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능가하는 축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떠한 영적인 특권보다도 더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하여 군대를 보내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서서 그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는데 바로 라합은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에 나오는 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가진 환경을 보고 평가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진실로 복된 축복은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놀라운 이 신앙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앞을 볼 수 없었던 두 소경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오늘날도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때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오명 가운데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곤고한 환경 가운데 남에게 무시를 받으며 남의 도움을 통해서 간신히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부를 소유했으니까 내가 이와 같은 건강함을 남보다 탁월한 미모와 남보다 탁월한 외모를 가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탁월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 얻는 이 은혜가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지 못하는 한 다른 모든 축복들은 아무런 빛도 발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열면서 자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자색옷, 염색 기술이 오늘날과 같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색옷은 매우 비싼 옷입니다. 그 자색옷을 입으며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던 부자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간간이 배를 채우며 살아야 했던 나사로,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떠한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부자는 죽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눈을 뜨게 되고 나사로도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서 눈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기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소경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을지 아니면 어떤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소경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이 그들에게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소경으로 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놀랍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놀라워하며 그것들을 자신들의 대화의 주제로 삼으며 그렇게 기적에 대한 놀라운 광경들은 목격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성난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그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목도한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고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경들이 자신들이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그 날들은 얼마나 축복된 날들이었는가를 고백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될지 또한 우리에게 화가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더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높은 지위를 얻었거나 더 많은 물질을 얻었거나 명예를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탁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일까를 걱정하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졸이며 자녀들을 양육했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먹일까? 어떤 옷을 입혀야 할까? 여러분, 그러한 염려를 통해서 어려운 날들을 우리 선조들은 보냈습니다. 오늘날은 그와 같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최소한 이 미국 땅에는 자녀들에게 뭘 먹여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더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자라서 건강하고 또 튼튼한 자녀가 되어서 또 세상에서도 많은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자와 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절박한 심령으로 엎드리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하는 부모들의, 사랑하는 친구들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불신앙의 완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완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 무서운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신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며 종교 지도자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 가운데서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소경과 같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가난하고 지저분한 소경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문안을 받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자청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무서운 불신앙의 완고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장을 통해서 행하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 기적들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적을 부인한다면 아마 이들은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분간할 만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모든 그 기적들 하나하나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놓아 예언하였던 선조들이 그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지만 그들의 생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메시아가 자기들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들조차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기적을 보고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경배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앞에 놓고서 그것을 억지로 가리고 억누르고 여전히 주님을 대적할 음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 기적을 행한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악랄한 오늘날 그 많은 그런 거짓된 고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정말 사악한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악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사악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앞에서 돌아서서 그냥 떠나가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탄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죄의 악순환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더 어두운 죄악으로 굴러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진리를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얼마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맨몸으로 다이빙을 한 사람이 그 폭포에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죽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그가 그전에도 한번 뛰어내린 적이 있답니다. 무슨 기구를 타고 기구를 사용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졌는데 조심해야지 폭포 아래 가니까 소용돌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빨려가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맨몸으로 뛰어내렸는데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지 못하면 결국 사단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죄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더욱 강팍해지고 더욱 어두운 죄악으로 굴러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위선자들로 종교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면 무서운 모습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 몇 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되미뇨?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멸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나에게 순종치 않았다.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고 그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사악한 상태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신앙의 무서움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부여하시는 엄숙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그 길을 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비참함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나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참된 목자가 없는 것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신실한 백성들에게 엄숙한 책임을 주십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러나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일꾼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자원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는 얼마나 복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꾼을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테니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실 테니 너희는 추수밭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세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 먹을 양식이 많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갈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까?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복음의 열정에 타올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추문을 통해서 쓰러져 가고 있고,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 이성기 목사님하고 화상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참 복음 전도가 힘들답니다. 대학 수능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무엇을 마음에 두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사야 62장 1절과 2절, 6절과 7절을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는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복음을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사람의 의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여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그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결코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당시의 의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의인들을 만날 때마다 파수꾼과 같이 주님의 구원이 언제나 오려는가, 예루살렘 성벽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살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결코 쉬지 말라.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며 그는 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탁월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축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경으로 살아도, 우리가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 무서운 위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끝까지 그 완고함을 꺾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서운 이 불신앙을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회복하시기까지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수축할 일꾼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기까지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안나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신실한 한 명의 의인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시편 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명예와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많은 물질들로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경건한 선조들이 세워두었던 그 터가 하나둘씩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조국 땅에 선조들의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시온이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죄인들로 흥황하게 되기까지, 비록 먹을 것은 없어서 가난하며 굶주리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그래서 교회당에 예배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도 앉고 또 사람들로 구름떼같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던, 하나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캠프에 올라간 학생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연약해져가는 독립장로교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순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애썼던 교단입니까? 하나님, 그 교회들의 새로운 일꾼들 되어서 돌아가도록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아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아는 자들, 기도하기를 중단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애에 그토록 사모하는 그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왕성하게 되어서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흘려 이 사회의 정의가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가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